잘 지내셨습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1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어제 팟캐스트를 녹음하려고 했습니다. 나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라는 물음에 다들 아시는 일이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잡혀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가 주고자 했던 따뜻함이 없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돼서 어제는 녹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기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지만 오늘 그 기사에 정봉주 전 의원이 울면 지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책 읽는 팟캐스트이므로 책을 읽으면서 사회에서 받은 그런 부조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위안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포로스트가 엮은 나는 아버지가 하느님인 줄 알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읽는 시간 팟캐스트에서 포로스터의 빨간 공책 에피소드에서 잠시 언급하신 적이 있는 책입니다. 포로스터는 너무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요. 혹시나 소개가 필요하신 분은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읽는 시간 팟캐스트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로스터가 DJ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포로스터는 자신의 여러 가지 집필 때문에 바빠서 이 DJ직을 수락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하길, 포로스터 당신이 글을 써서 읽는 게 아니라 청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해서 그 이야기를 선별해서 읽으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탄생된 전국 이야기 프로젝트는 인기 있는 방송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제가 읽을 책입니다. 이 책은 포로스터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 라디오 진행자가 포로스터여서 그런지 그 포로스터 글의 특징인 기묘한 우연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실돼 보인다는 점을 이 책의 재미로 꼽고 싶습니다. 그 한국의 여러 라디오 사연처럼 그 상품 타기 위해서 과장된 내용의 글이 아닌 정말 진솔한 그런 내용이 느껴집니다. 진솔한 그 느낌. 물론 다 한국의 라디오 사연이 다뭐 진솔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여기에 있는 책들 안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뭔가 신비롭고 기묘하면서도 그 안에 사실성과 재미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재밌는 점은 몇몇 이야기에서는 얼마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을 읽고 나면 한참 생각을 하게 되는 마력을 가진 글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책이 재미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은 낯선 사람들, 가족, 사랑, 죽음, 사물, 전쟁, 익살극, 꿈, 명상의 9가지의 주제로 나뉘고요. 그 9가지 주제의 주제별로 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저는 여기서 제 식으로 다시 나눠서 읽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인상 깊었던 글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글로 나뉘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읽을 글은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팟캐스트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얻었던 글, 그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 깊었던 글부터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계집아이. 화창한 날이었지만 굉장히 무더웠다. 모든 것이 타버릴 것만 같았다. 지붕이며 키 작은 나무들이며 아스팔트며 우리가 타는 자전거의 안장이며 우리의 피부며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다 불타오를 것만 같은 날씨였다. 앨리슨의 아버지는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었고 앨리슨과 나는 물먹은 잔디 위로 자전거를 몰아 회전하는 스프링클러에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프로스펙트가에 살고 있었다. 당시 나는 8살이었고 앨리스는 11살이었다. 우리가 살던 블록에서 아이라고는 우리 둘뿐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앨리슨도 여자아이라고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비록 나는 그런 것에 별 흥미는 느끼지 못했지만 앨리슨의 말에 잘 따른 셈이었다. 여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같이 자전거 타고 소꿉놀이 하면서 짐짓, 서로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앨리슨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지도 않았으며 나 또한 앨리슨을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물론 당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대화가 있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면 자전거 바퀴가 잔디에 깊은 상처를 질척하게 냈으며 그것은 좀처럼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았다. 4년 후 우리 집이 이사를 갈 때까지도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으니 알만하지 않은가. 프로스펙트가 중간에 자전거를 탄채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그 계집아이를 처음 본 것은 나였다. 자전거를 타다 내가 앨리슨과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을 때 누가 웃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나는 누군가 궁금해 고개를 들었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씩 웃었고 그 계집아이도 미소로 대답했다. 프로스펙트가는 중하층의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주택들 대부분이 70년 이상 된 낡은 집들이었지만 모양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튼튼해 보였다. 주위에 몇 그루의 큰 나무들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키 작은 관목들이었으며 그 나무들이 그나마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노란색이 섞인 청록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걸친 그 계집아이는 평평한 도로를 뒤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키가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소만큼은 무엇보다도 넓고 환했다. 앨리슨의 집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집이 일주일 전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나는 그 아이가 새로 이사 온 집의 아이가 맞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 둥근 원을 그리며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줄기 사이로 빠져나오던 앨리슨이 나를 보았다. 앨리슨은 자전거를 멈추고 내가 무엇을 보고 씩 웃는지 궁금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 그 계집아이를 보았다. 내가 그 계집아이에게 안녕 하고 인사할 때 앨리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둥이는 여기서 썩 꺼져.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경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앨리슨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내 미소는 내 얼굴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계집아이 역시 계속 웃는 얼굴이었다. 앨리스는 자전거 안장 너머로 다리를 드러내리고는 그 계집아이와 맞섰다. 앨리스는 한 손으로는 자전거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길 건너편의 집을 가리키며 다시 소리쳤다. 내가 꺼지라고 말했지, 이 깜둥이야. 꺼지지 않으면 나한테 맞는 수가 있어. 그 계집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나 역시 미소를 지우고 앨리슨을 바라보았다. 앨리슨의 눈초리가 사납게 변해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우리 쪽으로 회전할 때마다 물줄기가 앨리슨의 등으로 향하는 바람에 앨리슨의 긴 머리카락이 물에 젖었다. 조랑말 꼬리처럼 뒤에 묶어 들이운 앨리슨의 머리털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그녀 머리 뒤로 둥근 후광이 생기는 것 같았다. 내 어깨까지 물줄기가 닿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 물을 피해야 했다. 나는 다시 그 계집아이를 되돌아보며 입술을 비틀어 조롱의 빛을 띄었다. 앨리슨의 얼굴에서 본 것과 같은 증오심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계집아이의 눈을 피했다. 곧 그 계집아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가 같이 놀아도 될것 같아서 내 이름은... 앨리슨이 톡 쏘아붙였다. 난 깜둥이랑 놀지 않아. 그 계집아이는 앨리슨의 이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 자기 집으로 가더니 잔디밭에 자전거를 턱 쳐박아 버렸다. 나는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떨면서 현관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 집의 한 창문에서 커튼이 조금 열렸다. 나는 사람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아이 어머니의 그 싸늘한 눈빛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그 모든 상황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자전거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길 건너편 그 아이 집의 장밋빛 커튼이 조금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기에 충분할 만큼만 커튼을 젖히던 큼직한 갈색의 손을 보았던 것이다. 쟤 누구야? 나는 커튼을 열고는 남이 보지 못하게 창문 아래로 내려지던 손과 다시 안 보이게 닫히던 커튼을 보며 앨리슨에게 물었다. 누군지 알게 뭐야. 지난주에 이사왔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집이 우리 집을 망칠 거래. 어떻게 너희 집을 망친대? 그거 나도 몰라. 어쨌든 나는 저 깜둥이 계집아이가 내 곁에서 가까이 오는 게 싫어. 나는 이렇게 말했다. 깜둥이들은 다 바보들이야. 곧 다시 이사 가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리고 우리는 얼마 동안 조금 더 자전거를 탔다. 하지만 길 건너편의 그 계집아이 집이 우리를 지켜보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커튼을 젖히던 그 손이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인가 그 계집아이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자기 딸에게 사과하라고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지만 내 위에 뭔가 꼬여 매듭처럼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밤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후 나는 가끔 그집 현관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그 계집아이를 보곤 했다. 하지만 나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늘 앨리슨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여름 내내 내 위에 꼬인 매듭이 점점 더 내 배를 압박해 왔고 나중에는 그 꼬인 부분을 풀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 몇 달 뒤 그 집이 이사를 했고 나는 드디어 내 위에 꼬인 매듭도 풀어지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일은 2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매일 오후가 되면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프로스펙트 가를 떠난 후로 나는 앨리슨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도 아직까지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 계집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때의 나를 잊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들은 분명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리라는 것을. 마크 미첼, 앨리베마주, 플로렌스. 축하 행사. 일본이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4일, 승전 기념일에 나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슈폴스 외곽에 있는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늦게 항복 소식을 들었고, 그러자 당장 기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축하 행사를 벌이러 시내로 진출했다. 하지만 지프 앞 트럭들이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우리들 대부분은 히치하이크를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푸르고 높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얗게 빛나는 뭉게구름들이 점점이 떠있는 하늘 아래로 소몇 마리가 되새김질하고 있는 완만하게 굽이치며 펼쳐진 들판을 지나는 동안 그 전경이 얼마나 평화롭던지 참으로 기적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유럽으로 날아가 79번의 전투를 치르고서도 긁힌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고, 태평양에서 싸울 일도 없었고, 4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친 뒤 이제 곧 콜롬비아 대학교로 돌아가게 될 터였다. 세상은 평화로웠고, 나는 축하 행사를 벌이러 시내로 진출했다. 내가 시내에 이르렀을 때는 축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수백 명의 민간인들과 함께 시내 중심가에 모여 있었다. 축하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맥주를 한 병 사들고 어느 단층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아래쪽의 열광적이고 소란스러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고마워하는 민간인들이 병사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한 농부가 찌그러진 고물 트럭을 몰고 왔다가 뜻하지 않게도 그 자리에서 트럭 살 돈을 모으려고 모자를 돌린 술 취한 병사들의 위협에 못 이겨 차를 팔아야 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그 트럭이 수중에 들어오자마자 당장 거기에다 불을 질렀다. 소방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소방 호스들을 풀어내려고 했지만 소방용 도끼를 낚아채어 호수를 절단해 버린 군중들에게 당장 밀려나고 말았다. 불길의 트럭이 다 타버리자 군인, 민간인 그리고 심지어는 소방대원들까지 포함해서 모여든 사람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축하 행사를 벌이는 사람들이 블록 아래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자 나는 지붕에서 내려와 그 뒤를 따랐다. 주정뱅이들은 술에 취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끔찍했던 전쟁의 종말을 축하하려던 즐거운 행사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난폭한 장면으로 바뀌었다. 멸안 되는 경찰관들이 그런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기란 역부족이었다. 아니, 경찰관들은 그러려고 들지도 않은 것 같았다. N7명의 백인 병사들이 흑인 병사 하나에게 연달아 주먹질을 해대는 난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저 검둥이를 죽여! 저 검둥이 개자식을 죽여버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흑인 병사가 용케도 몸을 빼어 샛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서렸던 순전한 공포에 질린 표정. 그 표정을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폭도들이 빈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그를 뒤쫓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흑인 병사가 뛰어든 샛길은 막다른 골목이었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그를 구해주려 가고 싶었지만 폭도들이 무서웠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흑인 병사가 돌아서서 뒤쫓아온 자들을 마주보고 그들의 다음번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는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있던 그의 표정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를 뒤쫓던 패거리들 모두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섰다. 그러나 한 친구가 그에게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가 기가 막히게도 받아치는 한 방에 그대로 쭉 뻗고 말았다. 흑인 병사가 주먹을 움켜쥐고 말했다. 난 이제 가겠다. 온 주위가 지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들 한 옆으로 비켜나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나는 그를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에게서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어? 같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겁이 났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축가 행사에 흥미를 잃고 히치하이크를 해서 공군기지로 돌아왔다. 그 꼴사나웠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내가 그 남자를 도와주러 가지 않았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내게 언젠가 읽었던 단편 소설을 떠올려 주었다. 한 남자가 남부 깊숙한 곳에서 다른 어떤 남자가 린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자기가 본 장면에 충격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혹되기도 한다. 폭도들은 시체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채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그 남자는 겁에 질려 그 일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아내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서린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고 당장 이렇게 불쑥 내뱉는다. 당신, 지금까지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거 맞지? 레지널드 세이어, 뉴욕주 팰리세이즈.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들의 주제는 차별이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특히나 더 저의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내용인데요. 그 어릴 적에는 다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왕따 당하던 친구들 그 중에 뭐 한 명을 저도 괴롭혔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했던 그런 어릴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당한 아이는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미안하죠. 네, 그 이 이야기가 그 어제 그 정봉주 의원의 그 사건과 맞물려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었고요. 그 뭐 무죄냐 유죄냐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똑같은 소리를 해도 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무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뭐 그 진실을 얘기해도 유죄가 되는 것도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한 사람만 유죄가 되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별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제, 전쟁이 끝났다는 그런 축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뒤섞인 카니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는 모습이 좀 더 충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편소설의 내용도 참 공감된다기보다 뭔가 가슴을 훅 찔렀죠. 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들려드릴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홉 가지 주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고 그에 따라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949년 크리스마스 아침.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여동생 질과 나는 교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산타클로스가 우리와 우리 유모인 샤론에게 어떤 선물을 남기고 갔는지 알고 싶어 잠시라도 걸음을 늦출 수가 없었다. 교회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정류장이 있는 팬아메리카 주유소가 있었다. 크리스마스라 주유소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 어느 가족이 잠긴 주유소 문 앞에 비를 피하려 옹기종기 모여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문득 왜저 사람들이 저기에 있을까 궁금하게 여겼지만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지를 쫓아가느라 금방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잊고 말았다. 집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미처 선물을 뜯고 즐길 새가 없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할아버지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집을 나서야 했던 것이다. 우리가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나는 다시 한번 그 가족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문을 닫은 주유소 밖에 계속 서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갈림길이 가까워질수록 차는 더욱 속도를 늦췄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휙 돌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무엇을요? 어머니가 영문을 몰라 물으셨다. 아까 그 팬암 주유소 앞에 있던 사람들 말이야. 빗속에 서 있잖아. 아이들도 있는데 말이야. 더구나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더는 그냥 두고 볼수 없어. 아버지는 주유소 안으로 차를 몰고 갔고 나는 그 가족이 모두 다섯 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아이들 셋이었다. 여자아이 둘, 그리고 조그만 남자아이 하나였다. 아버지가 차창을 내리며 인사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시오. 아이들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아저씨는 키가 매우 커서 허리를 많이 굽혀야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질과 샤론,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들도 우리를 쳐다보았다. 버스를 기다리시오. 아버지가 다시 말을 건넸다. 그 아저씨가 그렇다고 했다. 아저씨의 남동생이 있는 버밍햄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아마 버스가 오려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비에다 젖으실 텐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윈본 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은 차양막이 있어 비를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의자도 몇개 있고요. 자, 우리 차에 타시죠.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리다. 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자기 식구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우리 차에 올라탔다. 짐도 없었다.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어깨너머로 뒤돌아보며 그 아이들에게 산타가 아직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물음에 아이들이 우울한 표정이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윙크를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단다.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산타를 만났거든? 산타가 그러더구나. 너희들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너희들에게 줄 장난감을 맡겨두면 안 되겠냐고 해서 아저씨가 그러라고 했단다. 그러니 버스 정류장에 가기 전에 잠시 우리 집에 들러서 산타의 선물을 가져가야겠지? 갑자기 새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은 금방 웃고 떠들며 난리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현관문으로 달려 들어가 곧장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인 선물에 몰려갔다. 여자아이 하나는 지뢰 인형을 집어들더니 누가 빼앗기라고 하듯 곧장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내 기억의 작은 남자아이는 샤론의 공을 잡았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아이는 내 선물을 가져갔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해의 그 크리스마스는 여동생과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처음으로 알게 해준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 가족의 둘째 아이가 짧은 소매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밖에 없는 질의 스웨터를 갖다 입혔다. 아버지는 그 가족에게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같이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한사코 사양하였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나서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다. 차에 다시 올라 윈본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버스값이 있는지 물었다. 아저씨는 동생이 표를 보내왔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2달러를 꺼냈다. 그 돈으로 다음 월급날까지 남은 돈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그 돈을 아저씨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아저씨가 다시 되돌려주려고 했으나 아버지도 고집이 대단했다. 버밍햄에 도착하실 때쯤 되면 시간이 많이 늦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할 거예요.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나도 전에 파산한 적이 있어요. 가족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을 윈본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다시 길을 떠났다. 차가 떠나는 동안 나는 창유리를 통해 새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실비아 시모어 에킨, 테네시주 멤피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때 그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왔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크리스마스보다도 뜻깊었다라는 그 지은이의 얘기가 정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노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특히 보면 따뜻함을 전해주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내가 11살 소녀 때의 일이다. 그때 우리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영향으로 어머니와 두 오빠 그리고 나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때 18살이었던 큰 오빠는 1년 동안 군에 가 있었고 13살인 작은 오빠는 학교가 끝나면 돈을 벌겠다며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도 잠시 일을 하시긴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내 그만두어야 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뭔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했다. 내 기억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구유 속의 아기 예수상과 산타클로스와 더불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늘 작은 상자 속에 보관하는 예쁜 큐피 인형이 그것이었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트리 장식을 하기 전에 늘 아버지는 상자 속에서 큐피 인형을 꺼내시고는 그것을 내 앞에 보이며 말씀하셨다. 마리아, 이 인형 나이가 너 나이하고 똑같단다. 그런 다음에 그 인형을 트리에 매달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해에 그 작은 인형을 샀다.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른 장식을 달기 전에 그 인형을 먼저 매다는 것이 우리 집의 작은 전통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나이 11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집에 트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대단히 현실적인 분이셨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어도 될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히 화가 났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속이 상했던 것이다. 아마 오빠도 나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교회에 갔다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아름답고 청명한 겨울밤이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웃집 창을 통해 보이는 불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뿐이었다. 그 반짝이는 불빛이 나를 더욱더 환하게 만들었다.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서로 웃으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 얘기를 나누며 농담도 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도착하면 불 꺼진 어두운 창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함께 있더라도 결국엔 혼자 외롭게 텅 빈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에 젖어들 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몇 집 건너가 있는 내 친구 집을 지나갈 때 아직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를 졸라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친구 집에 들렸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와 오빠가 우리 집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발걸음을 돌려 예전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로 향했다. 아버지의 작은 식료품 가게는 45번가와 11번가 사이의 모퉁이에 있었다. 무슨 까닭인지 나는 그 가게에 가보고 싶었다. 이제는 새를 주겠다고 내놓아 텅 비어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가게가 아니던가. 바로 그 가게에 가면 나는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날은 이미 많이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별이 반짝이는 차가운 밤, 그러나 시원한 밤이었다. 저녁에 그렇게 부럽게만 보이던 이웃집 창가에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는 나에게 그리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어쩌면 처음으로 밤에 혼자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이든 아니면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든 그 무엇이 나에게 마법의 힘을 발휘한 것인지도 몰랐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분노나 슬픔의 감정도 이제는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가게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근처 길 위에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서워서 멈춰 섰다. 얼른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나를 잡아끄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곧 그 덩어리가 괴물이 아니라 아버지 가게 옆 가게에서 내다버린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게에 진열했다가 팔리지 않아 밖에 내다버린 것이었다. 청소부가 치우든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말이다. 나는 얼른 달려가 그 덩어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를 심산이었다. 그때 내가 고른 것은 키가 2미터가 넘는 큰 트리였다. 아니,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그 트리를 장갑 낀 손으로 둘러잡고 앉기도 하고 끌기도 하면서 집으로 가져왔다. 내 머릿속은 온통 크리스마스뿐이었다. 그날 밤 내가 느낀 그 모든 것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날 밤만큼 내가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다. 밤 하늘의 별에도 불 켜진 창가에도 내가 끌고 가던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아버지가 계셨다. 집으로 오는 길에 누굴 만났는지 기억에 없다. 지나가던 사람은 있었을 것 같다. 혹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게 틀림없다. 어린 게시바이가 혼자 캐럴을 부르며 자기 키보다 두 배나 더 큰 트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 우습지 않은가. 하지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래도 좋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트리를 안에다 드려야 된다고 때를 쓸 마음의 준비도 해두었다. 오빠가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과 동시에 오빠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터져나왔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는 트리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오빠는 트리를 세울 받침대를 찾아 나섰다. 우리가 막 트리를 세우려고 할 때 어머니가 나오더니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같이 힘을 보태지도 않았지만 못하게 말리지도 않았다. 분명 내가 친구 집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테지만 어디 갔었냐고 따지고 묻지도 않으셨다. 트리를 다 세운 오빠와 나는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잘못된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벽한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흥분한 나머지 나는 밤늦게까지 트리 장식을 하였다. 그러다 자정 무렵에 어머니가 너무 늦었으니 이젠 그만 자라고 말씀하셨다. 크리스마스도 이젠 거의 끝나갔다. 내가 한 행동을 어머니는 분명 잘한 짓이라고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았다. 불현듯 그 트리가 어머니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기쁨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잠잘 준비를 하면서 나는 흥분과 슬픔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온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싶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가 눈에 익은 작은 상자를 들고 트리 앞에 서 계셨다. 어머니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어머니는 울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상자를 여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인형을 꺼내 들고서는 내가 아닌 트리를 보고 계셨다. 마리아, 평소와는 다른 다소 울먹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인형이 내 나이와 같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큐피 인형을 트리에 매달았다. 메리 그레이스 댄백,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 잘 들으셨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딸 아이와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 정말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구성 같은 것들도 참 좋았고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 내용은 조금 다른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수요일. 이 일은 2년 전 크리스마스 직전의 어느 수요일에 일어났다. 그날 우리는 교회에서 막 성가대 연습을 끝낸 참이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은 벌써 다 끝난 상태였다. 각 기둥마다 동그란 화환이 걸렸고 그 때문에 교회 안이 솔향기로 가득할 정도였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그 아래에 쌓아두는 곳이었다. 이미 선물들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주차장에 서 있었다. 성가대원들 가운데 나이 든 분들은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 우리는 교회의 불을 모두 끄고 앞문도 잠갔다. 그러나 부속 예배당의 연문은 늘 열어두어야 했다. 친구와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빨간색 지프 한 대가 천천히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는 그 지프는 방향을 틀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교회에 도둑이 많이 들던 때였다. 하느님의 처소로 들어서는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따라서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몰래 예배당으로 들어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술도 마시고 제단의 금붙이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번엔 고급 SUV 차가 아닌가. 친구와 나는 그 차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끝낸 우리는 각자 차에 올랐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일대를 한 바퀴 돌고 난 뒤 다시 교회로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예배당 문 앞에서 그 지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도 켜져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로 차 안에 잠시 그대로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차에서 나와 교회로 향했다.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지하를 통해 교회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전원 스위치를 탁탁 켜면서 온갖 부스럭대는 소리를 다 내었다. 누군지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다. 침입자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계단을 오르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노상의 왕이란 노래를 불렀다.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드디어 계단을 돌아 성구실로 들어섰다. 바로 그곳 제단 옆에 한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을 보니 바로 우리 교회 사람이었다. 성가대의 내 자리에서 보면 교회 신도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늘 오른쪽에서 일곱 자리 뒤 중앙 통로 쪽에 앉았다. 정말 강한 소프라노 목소리를 지닌 여자였다. 한 번은 내가 그 여자에게 성가대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다. 보통은 그 여자 혼자 교회에 오는 일이 많았다. 남자는 몇 번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하얀색의 커다란 플라스틱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는 새로운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었다. 대충 어림잡아도 500달러어치는 들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을 갖다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여자가 조금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입술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었다. 제발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를 나섰다. 그 여자와 남자는 40대 후반의 부부였다. 나는 그들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갖지 못하는 부부였다. 불임 때문이었다. 여기에 뭐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때 있었던 일 그대로를 얘기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잭 피어, 매사추세츠주 어딘가에서.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이 없는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앞에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부재, 앞 이야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과 이렇게 뒤섞이면서 자 안에는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메이네요.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빌과의 대화. 아내와 나는 마이애미 남부로 이사를 했다. 그곳 체사피크만에 있는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해양 생태학을 공부할 예정이었다.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시내 중심가라고 해봐야 몇몇 상점들밖에 없었다. 잡화점 하나, 술 파는 가게 하나, 이발소 하나 등이 고작이었다. 물론 술집도 하나 있었다. 금요일 밤에 별다른 계획이 없을 때면 나는 그곳에 들러 맥주 한두 잔을 마시거나 핀폴 게임을 하기도 했었다. 그 술집엔 귀중한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대개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부들이거나 근처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그 지역의 주택건설 회사 직원들이었다. 내가 그들과 잘 어울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간혹 그들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할 때면 재미가 있었다. 더욱이 체사피크만의 옛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신비스러운 형상들이 금방이라도 내 앞에 어른거릴 것만 같았다. 몇몇 바텐더들은 이 단골 손님들에게 사과술고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늘 술집 문가의 맨 끝머리에 자리 잡고 앉았다. 12월 24일이었다. 어쩌다 보니 술집에 잠시 혼자가 된 나는 기네스 흑맥주를 홀짝 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내와 나는 코네티컷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길 예정이었다. 그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빌이라는 바로 그 사과술고래에 속하는 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손짓하는 게 보였다. 빌과 나는 지난 2년 동안 수십 번 보아왔지만 대화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다. 당시 우리에게는 서로 교유는 원하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있었다. 따라서 그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 정중한 소개가 있고 난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빌은 자신의 삶의 역사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미 술을 몇잔 마셔서 그런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어부임을 강조하려는 듯 자신이 이곳 체사피크만을 사랑하고 이곳의 생태계에 매료된 사람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새 고깃배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그 배를 부두에서 빼내 어떻게 수리했는지도 알려주었다. 그러다 이제는 화제가 크리스마스, 가족 휴가 계획 등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과 자기 할머니의 생일이 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할머니가 굉장히 늙으셨지만 아직도 생일을 같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서서히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통은 낯선 사람에게 드러내놓지 않을 속깊은 이야기까지 조금씩 내보이기도 했다. 이런 그의 태도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1년 중 가장 즐거운 때인 만큼 이런 기회로 빌을 알게 된 것이 나쁠 것은 없었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빌이 시계를 보더니 이제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꽉 잡더니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가끔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나도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악수를 나눈 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와 앉았다. 그럴 즈음 내 친구인 칼이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빌을 아는지, 그리고 왜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만한 무슨 이야기나 단서 같은 것은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칼은 내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못했다. 다만 그는 빌이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다. 시간 감각은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특히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그럴 때가 많다. 당시 느낌으로는 내가 바텐더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본 것은 빌이 술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직후였던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튼 술집 안의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무슨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분명한 것은 어디선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잠시 후 진상이 밝혀졌다. 빌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몰던 픽업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미끄러지면서 빽빽한 숲으로 돌진하여 나무와 부딪혔고 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칼에게 이 아마빌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빌과 내가 전에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고 더욱이 빌이 자기 인생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것까지 털어놓지 않았던가. 이건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잠시 후 나는 빌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 칼과 함께 주차장에 서 있었다. 경찰차 몇 대가 지나갔다. 사고 현장에서 돌아오는 경찰차가 틀림없었다. 그 경찰차 뒤를 부서진 빌의 트럭을 끌고 가는 견인차가 따랐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다 깨진 앞면 방풍 유리가 마치 뒤엉킨 거미줄처럼 보였고 차체는 충돌의 충격 때문인지 온통 뒤틀려 있었다. 견인차가 잠시 교차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했다. 칼과 나는 말없이 서서 저 너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견인차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존 브롤리, 매사추세츠주 렉싱턴.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올해 일어났던 우리 동네의 큰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앞 동네에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는 6차선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중앙 분리대가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동그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여자아이가 차를 몰고 갑니다. 그 여자아이는 미성년자고요. 친구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타게 됐냐면 그 미성년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버지 차라고 그 여자친구에게 빌려주게 되고 그래서 그 미성년자 여자는 자신의 친구를 태우고 차를 운전합니다.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성년자가 그 중형차 승용차 중에서 중형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택시를 들어받고 그리고 넘어서서 옆에 오던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중앙분리대에는 화단처럼 되어 있고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얼마나 그 빨리 달려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한 명은 그 미성년자가 운전했던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아이와 그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 기사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아이는 처음에 차가 앞차를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옆에서 튕겨 나와서 널브러지게 됩니다. 도로 위에. 그 도로 위에 있는 아이를 그 뒤에서 오던 택시가 보지 못하고 쳐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트럭 기사 아저씨는 알고 보니 대리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남자친구 차를 운전했던 미성년자 여자아이 그 아이는 살았고요. 그리고 별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별로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의 예전의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에 그 남자친구와 자기,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여자친구, 그렇게 세 명이서 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결국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하던 아이는 크게 다치고요. 두 번째에 있던 그 지금 방금 말했던 운전했던 여자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제일 마지막에 탔던 그 여자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다치질 않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트럭을 운전하셨다는, 1톤 트럭을 운전하신 그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나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하신 건데, 그분은 돈이 없어서 그 대리운전할 때도 양복 한벌 가지고 계속 일을 하셨답니다. 왜냐면 그 대리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옷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래서 주로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단벌 신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조금 그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 운전을 해서 죽으신 날, 그날에 그 백화점에 가서 좀 좋은 양복을 구입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복 샀다는 자랑도 하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와 함께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었답니다. 다른 동료 기사들한테. 그러고 나간 첫 일이 그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읽었던 그 내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 어쨌든 슬픈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이 섞였을 수도 있고 아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그 이게 라디오에서 포로스터가 이야기했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스터의 라디오를 듣고 이 글을 써 보내주셨는데요. 이 글이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저의 마음과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 제가 왜 팟캐스트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한 그런 글입니다. 그럼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평균치의 슬픔. 오늘은 라디오를 틀어가면서 조금 무안해진다. 라디오는 내가 언제나 소홀히 하는 친구. 삶이 슬프고 절망적일 때에만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니까. 나는 언제나 재지은 기분으로 얼굴이 달아올라서 라디오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매일같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에 잠이 깼을 때에도, 저녁 때 일터에서 돌아와서도, 처음 맞는 뉴욕의 지독한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동안에도, 라디오 소리는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래서 내 첫사랑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는 참담한 기분에 잠겨서 내 라디오에 틀어박힌 채 다시 라디오를 틀었다. 내가 그 조그만 주방에서 처음으로 요리했던 육화 냄새, 커튼에 배어든 담배 연기 냄새, 머피 유지 비누 냄새, 인터뷰, 뉴스 보도, 줄줄이 이어지는 버크셔 지역 제휴 방송국들의 이름,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내게로 전해졌다. 그것들은 내 고독의 맛이자 냄새이자 눅눅한 대기였다. 누가 뭐래도 라디오는 고독한 사람, 밀려나 외톨이가 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고집스럽게 한쪽만 응시하면서 삶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지켜보아 줄 것을 요구하는 텔레비전과는 달리 라디오는 어디에서든 들린다. 독신인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직 라디오만이 비좁기 그지없는 아파트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텅 빈 공간인 그 은신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우리가 정신을 딴 데 판다고 해서 화내지도 않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부터 재치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라디오 소리는 어디에서나 들리되 주저넘지 않은 우리의 수호천사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 라디오는 참을성 있게 우리를 뒤따른다. 그 지속성 덕분에 우리는 더없이 갑작스럽고 가슴 저리는 고립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과 한없이 멀기만 한 벽 사이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라디오는 너그러움을 보이고 외로운 사람들은 그런 너그러움을 필요로 한다. 지난 봄에는 삶이 온통 나를 저버린 것 같았다. 얻어야 할 일자리는 얻어지지 않았고 인간관계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나는 첫 번째로 나타난 아주 조그맣고 지저분한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나에게는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볼 끈기도 용기도 없었다. 나는 향수를 바꾸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만 급해져서 떨고 있을 동안 위안거리들과 나날의 일상이 내게서 빠져 달아나고 나는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공기를 알게 되었다. 그 공기는 내 피부를 알았고 나 자신의 목소리와 더불어 따뜻해졌다. 내 방에 틀어박힌 채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냉랭함으로부터 평이하면서도 빛나는 말들을 끌어올렸다. 그 말들이 내게로 헤엄치듯 다가와 내 보호망이 되어주었다. 몇 달 동안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 들지도 않았고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때가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도 소홀했다. 나는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뒤로 미루고 커피 앞방과 지저분한 창문을 뚫고 들어오려는 햇살에 의존해서 연명에 가는 쪽을 택했다. 그런 날들은 내 멋대로였고 정상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았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나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예전의 우정을 되살릴 수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수확이 줄었을 것이다. 내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잤다고는 했지만 그 시기는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달콤하고 진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내 한가로움을 걸러 마셨고 매일같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대한 욕구를 재확인했다. 오로지 라디오만이 초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서서히 내 휴식은 사실상 끝이 나서 나는 친구들을 사귀고 일자리를 얻고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한 구석에 그려넣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칠해놓은 색에 오싹해져서 등 뒤로 움츠러드는 자유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마음의 강물은 느려지고 얻은 것은 빈약해진다. 나는 라디오 듣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외로운 시간을 내가 용을 써서 건널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허송하거나 허송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잊힌 만큼 상황이 다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랑도 떠날 것이고 나는 아파트를 혼자 쓰게 될 것이다. 나는 공기가 파삭파삭하게 바뀌고 벽들이 내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 불안감에 몸을 떨면서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라디오를 켠다. 포로스터가 아버지를 잃고 한밤중에 브루클린의 길거리를 따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끌고 가는 처녀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써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짤막하고 진실된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죽은 사람들도 반복할 만한 여행도 없다. 또 엄청난 행운이나 지독한 비극을 맞은 일도 없다. 나에게는 그저 평균치의 슬픔이 있을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글을 쓸수 없었고 내 마음은 코앞에 닥친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이 순간은 고독의 다정한 손길이라는 라디오가 다시 나를 부르고 있다. 따뜻하게 그지없는 플란넬 천 같은 목소리로 채워질 방으로 돌아오라고. 혼자서 보낸 시간의 낯선 빛 속으로 돌아오라고.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그 초대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절정으로 마무리된 나의 이야기다. 때로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커다란 행운이다. 우리가 상실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이 슬며시 내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메니 로자, 매사추세츠주 윌리엄 타운.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디오가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네요.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주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제가 읽는 책 이야기를 듣고 그 외로움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서 읽어주고 그리고 책으로 냈듯이 저도 그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쨌든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트위터 아이디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잉 해주세요. 그 팔로잉 하시면은 특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아이튠스에 올리면 그걸 바로 트위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요. 아이디가 yong3503입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에 찾기란에 yong3503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네, 이만 책관짤짤의 팟캐스트는 끝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틀어드릴 겁니다. 노래는 두 곡을 틀어드릴 건데요.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곡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곡은 제가 겨울하면 이 가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가수의 숨겨진 명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수는 스티비 원더인데요. 스티비 원더의 1966년도 앨범 Down to Earth라는 앨범에 있는 4번 트랙에 있는 Thank You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보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곡은 제가 올해 들었던 그 한국 가요 음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 벨소리이기도 한 토마스 쿡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토마스 쿡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인디밴드인 마이언트 메리의 보컬입니다. 그러시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토마스 쿡의 꿈 이 두 곡을 띄워보내드리면서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love. You made me happy in so many ways. Through all my sweet and tender yesterday. You were the sunshine I needed, love. You were there. You warmed my heart when troubled skies would come. You were my one and only faithful one. I wanna really, really thank you, love.
알게 됐어.